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레이와 1년 9월 16일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즉시 일괄 귀국을 실현하라 국민 대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총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모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가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한 지 내일로 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로부터 17년 귀환한 분들 외에 단 한 명의 귀환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로서 동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프랑스의 비아리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참가한 모든 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미국과 북조선의 협상 진행을 지원하고 조선 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것에 일치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이 납치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격려에 대해서도 설명해 일본의 자세에 대해 모든 참가국이 이해와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해 이 납치 문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해 나가자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미국 두 나라가 그리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것이며 냉철한 분석하에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조기 해결에 임할 결의로 있습니다. 17년 전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북조선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7년의 세월과 동시에 이 납치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이 인정하기 전에는 일본 사회가 아직 반신반의했던 시대이기도 했으며 일본 정부 자체도 실제로 북조선이 납치를 실행했는지 대해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 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족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거듭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 북조선 스스로가 자신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지금까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 전체가 아베 내각과 하나가 되어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교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님 그리고 아드님을 육친을 여러분의 손으로 껴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는 교리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나중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국민 대집회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민 대집회의 개최에 있어 총리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7일에 평양에서 1조 정상회담이 열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납치를 인정한 지 내일이면 17년째가 됩니다. 당시 저도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북조선을 방문해 북조선 측으로부터 생존자 5명 그리고 8명이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이 내온 자료로 인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우리는 그 이후 모두의 탈환을 목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은 물론 납치 피해자 본인 역시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일각의 유해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다섯 분의 귀국 후에는 아직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동안의 극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5월 말에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서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과의 면담은 두 번째였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시간을 내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요코다 사키에 씨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모토 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아리모토 씨께서 아주 열정을 담아서 말씀하셔서 조금 길어져 사무국 직원이 아리모토 씨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아리모토 씨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 뒤에 아리모토 씨는 자기 이야기 전부를 여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그것을 백악관 직원에게 전했으니까 나중에 꼭 읽어봐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누구에게 줬냐고 직원에게 줘도 영원히 내 손에 안 온다면서 편지 받은 사람에게 손을 들게 하여 백악관 수행원이 그 편지를 이렇게 높이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게 해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볼튼 보좌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책상 맨 위에 올려놔 반드시 읽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아리모토 씨에게 왔는데 거기에는 아리모토 씨에게 저와 아베스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자필로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과 미국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국제사회의 리해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비아리츠 정상회의에 있어서도 G7 회원의 약간의 교체가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납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조선과의 문제는 물론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중요하며 조선 반도를 비핵화해 나가는 미조 협상 진행을 지원해 가기 위해서는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참가국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동시에 동아시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조 국교 정상화는 없기 때문에 1조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이 조선 반도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모든 참가국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이 주체가 되어 이 문제에 임해야만 합니다. 저도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해야 하며 냉철한 분석하에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북조선에는 근면한 노동력과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의해 처음으로 북조선의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상호간의 불신의 껍질을 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를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앞서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절실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일본 땅에서 가족을 포옹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제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는 결의로 이 문제에 임해가겠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일본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의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년 전의 내일 9월 17일 그 17년 전에 납치 피해자 5분이 귀국할 수 있었던 것도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가 되어 납치 피해자를 일본에 돌려달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북조선을 움직여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오늘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 나갑시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판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계절 중 핵곡식을 수확하는 가을이 추석은 북조선 주민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이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경로의 날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경로의 날은 매해 9월이 세 번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사회를 위해 다해온 로인들을 격려하고 장수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축일입니다. 일본에서 경로의 날의 시작은 효고현이 다카구니에 속하는 마을에서 1947년 9월 15일 마을 주체의 경로회가 개최한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촌장은 로인을 소중히 여기고 로인이 지혜를 빌려 마을 만들기를 하자는 취지에서 경로회를 열었는데 9월 15일은 농한기에 기후도 좋기 때문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촌장은 이날을 로인의 날로서 마을 자체의 축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현내의 다른 마을에도 축일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그 취지에 찬동하는 마을이 늘어나 1950년부터는 효고현이 로인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1966년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민의 축일로서 경로의 날이 제정됨과 함께 로인복지법에도 로인의 날이 경로의 날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도 부현의 하나인 효고현은 간사이 지역에 위치하며 현청 소재지 고베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국제항구 도시로 오사카와 교토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로의 날 제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고 지방의 자그마한 마을의 촌장이 로인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자는 제안이 국가의 법률로 제정되기까지의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북조선에서는 일반인이 생각이 국가 정책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는 그것이 현실로 된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올해 경로의 날에는 국내 각지에서 로인들을 위해 축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로한 분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여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온 분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료하신 분들은 퇴직한 후에도 다시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젊은 회사원들에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자치회의 회원들이 로인들이 계시는 가정들을 방문하고 상품권과 상품을 로인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90세가 넘은 연료한 분이 계셔서 자취의 회원들이 찾아와 경로의 날을 축하합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연료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취의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로인을 존중하는 일본의 문화는 북조선에서도 참고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선물 중 랭킹 1위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고 2위는 상품권, 선물 카드, 3위는 식사권이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는 일본의 경로의 날과 같은 연료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명절이 없죠. 북조선의 대부분 주민, 특히 연료하신 분들이 생활난으로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발표한 데 의하면 북조선 남성의 평균 수명은 67세, 여성은 71.9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라고 정부 기관인 후생노동성이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여성이 2위, 남성이 3위라고 합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북조선 평균 수명보다도 여성은 16년, 남성은 14년이 긴데 이것은 일본의 의료 수준과 건강의식이 향상 등이 성과라고 보여지며 평균 수명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도 대부분이 고령이 되어 경로의 날 고향에서 사회와 가족이 축하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조선에 계시는 모든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경로의 날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날에 북조선 외무선의 민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까운 시기에 아마 열게 되는 미조 간의 실험 협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는 그 내용의 담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 담화에서 먼저 미국 담당 국장은 미국이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좀 거듭 조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담화를 좀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미국의 자세란 것을 평가하는 것이 9월 9일 날에 재선이 제일 부산이 그 외무성 제일 부산이 담화를 좀 발표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서 먼저 미국의 대도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북조선도 역시 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우리로서는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화에서는 미국 담당 국장은 나는 좀 가까운 며칠 내에 열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실험 협상에서 그 조미 간의 좋은 그 만남으로 대기를 좀 기대한다고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 미조 간의 좀 실험 협상에 관한 적극적인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라는 아마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미국 담당국장의 담화는 그 좋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담화 안에서는 미국 담당국장이 비핵화 논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국 쪽에서 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한 것은 좀 붙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문제의 발언이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국장이 우리의 제도 안전을 좀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발전을 좀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깼다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은 먼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위협이란 것은 제거하고 미국이 만들었던 좀 장애물이란 것도 좀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 좀 있어야 그 후에 비핵화 논의를 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명백한 전제 조건이 나서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조 간의 협상에 하나도 좀 전망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언으로 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이 담화에서 미국 담당 국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전제 조건으로서 미국의 위협이나 장애물이라는 것은 좀 제거하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어떤 그 경고로서 미국이 항상 좀 그 비핵화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북조선 쪽에서 항상 불만으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북조선이 원하는 그런 미조관계 개선 그런 거 통해서 좀 미국한테서 북조선이 느끼고 있는 위협이나 이런 것은 좀 제거하도록 이런 것도 좀 평행적으로 보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그 메시지로서 보내주고 싶고 미국이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이런 경고를 좀 하는 뜻으로서 이번에 이 담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가까운 시기에 미조 간의 실험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조선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조 간의 새로운 미조 관계 구축에 관한 문제 예, 이런 두 문제를 좀 그 밸런스 있게 예,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우리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 협상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본격적 예, 협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으로 국제적 조직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 협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핵화에 향한 국제적 조직 이런 것은 좀 북조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미조 관계를 좀 정상화하기 위하여 미조 양국이 어떤 식으로 좀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이번에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미조 간의 좀 실험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루 콜프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 코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의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